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3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 많은 자녀를 주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 인간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낳고 기르고 복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축복을 주신 그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사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의 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이론들 다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언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을 직접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만큼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한 풍성한 축복들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에 있는 위선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었더니 계속 되뇌이시면서 뇌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학생들을 따라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박 3일 수련회의 두 번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젊은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밀알이 되는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제2부를 듣고 모두 열심히 기도한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던 많은 교사들 가운데 하나로 한 그룹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 그룹에는 고등부 회장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목사님에게 총애받는 권사님입니다. 두 분 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성경 지식이 박학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학생이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에 역시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자녀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소그룹의 모든 학생이 자신이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이 여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여학생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학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을 띄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여학생이 가장 똑똑한 학생이고 학생회장이기에 제일 마지막에 기회를 주어서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했던 진리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이 받지 못했던 은혜 받게 한 것을 같이 나누게 하기 원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본호겐 되기 전이었고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계속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좀 나눠보라고.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다 위선적인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미랄로 죽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다 아시면서 나에게 다그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서 큰 교회 다니면서 전부 부모님이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분들인데 지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다 아시면서 나에게 다그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여학생에게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사회에서 이빨은 위선에 고백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에게서 이런 고백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학생 아직 어렸지만은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는 삶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싸우지 않고 어른들이 하는 게임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 지난 후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 모임을 몇 주간 갖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머뭇거리지만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오고 싶지만은 엄마가 가게 하지 못한다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아직 교회 사정을 잘 몰랐던 저는 눈치 없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입에 침이 마르게 그 권사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크게 도우신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중생하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켄터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한국 학생이 100명이 넘었고 그러기에 한국에서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연히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목회자의 청년 아들과 몇 시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전문대학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똑똑한 그러나 솔직한 형제입니다. 제가 아버님 교회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묻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다 게임인 거요. 1.5세에 가까운 청년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It's all a game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농담이 아니라 It's all a game.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It's all a game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면서 더 이상 교회에 부끄럽고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똑똑한 딸의 입으로부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절규가 나오는가? 왜 큰 교회를 능력 있게 인도하는 목사님의 명철한 아들의 입으로부터 다 게임인 거려 하는 냉소적인 코멘트가 나오는가? 오늘날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어른 크리스천들이 리더들이 위선적인 믿음으로 종교 생활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똑똑한 자녀들은 다 이 게임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의 괴리를 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세상적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와 어머니들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어머니와 어린이들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올해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에게 있더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더 넓게는 부모된 자로서, 또 조부모된 자로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기원 후 67년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면서 믿음 안에서 자녀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끔찍이 사랑했기에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조상들과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밤낮 내 기도에서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있었을 때 그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를 다시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그 다음에 전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히 위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왜 그를 보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믿는가?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 대부분 영어 성경은 sincere, 진실한이라고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unfeigned,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각 주에서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밝힙니다. unhypocritical, 위선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원어에 가까운 위선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고백하듯이 자신과 같이 있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떠났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처음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디모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은데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 너와 같은 믿음 안에 내 아들이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줄 모르느니라.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회상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밝힙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의 기초의 상당 부분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네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의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받은 엄마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기 때문에 남편이 믿지 않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기 때문에 이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잘 믿지 않아도 아내가 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 머리가 큰 아들, 딸은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 손주들은 말랑말랑해서 말을 잘 듣는데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연세가 든 분들은 장성한 자녀들과 어린 손주들과 화상통화하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아직 예비 부부, 예비 학부모인 젊은 성도들은 나중에 결혼하여서 애를 낳으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다 뒤로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지금까지 남겨준 것을 감사하며 떠날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공급해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면 바울과 같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많은 젊은 부모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잘 갖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두루 잘하는 올 아메리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문 사립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잣집 애들 틈에서 기가 죽지 않도록 방학이면 영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겨울 되면 콜로라도로 스키 타도록 돈 열심히 벌어서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할 때 남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가도록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한 후에도 생일과 크리스마스 때마다 찾아가고 비싼 선물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손주들에게 줄 땅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유약한 인간으로 만들고 교만한 인간으로 만들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제자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많은 세속적인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포부 이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 불편함, 괴로움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고 잘 견디고 그리고 주님이 살았던 삶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그 제자도의 길, 애시당초서부터 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자녀들과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귀하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간곡하게 권면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의 고등부 여학생 회장과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머니들에게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수없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뿐만 아니라 어미를 언급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말씀뿐만 아니라 어머니 말씀도 똑같이 듣고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아버지의 지혜와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구약 시대에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가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개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구약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은 예가 모두 4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8번이나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실제로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 중 첫 네 아들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모두 엄마 레아가 지었습니다. 다른 세 아들 단과 납달리와 베노니 이거는 그들의 엄마 라헬이 지었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삼손의 이름 엄마가 지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곧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소원하며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 이들의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는 것 압니다. 아무렇게나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들리게 좋게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 이름을 지을 때 학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별로 배움이 없는, 학문이 없는 분이지만은 너는 많이 배워라. 그리고 관 너그러워라.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평생 기억하고 그런 삶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 고대에서도 가정을 보면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명하시면서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네 손자들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너만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세대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나는 네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너보다도 너 자손들이 계속 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은 너 자녀들 걸로 그치지 않고 내 손자들로 평생 이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된 삶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정말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들이 복되게 사는 것을 원한다면 딴 거 하지 말고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가르쳐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손목에 하나님 말씀 통을 메고 다니면서 그거를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도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 통을 붙이고 다녀갖고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집 전체를 도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들어갈 때고 들어간 다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여러분은 집의 벽들을 무엇으로 도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만일 자네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행여나 너 제발 공부 좀 해라 하는 얘기로 자네들을 괴롭게 하는 분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자신의 가슴판에 잘 새기고 그 다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가르치기 원하기에 내가 먼저 성경 말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요약 정리하신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거는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누구나도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도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계명인데 이것을 자녀들 앞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신명기 6장의 명령대로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말해 주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난달에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 하도 비성경적인 얘기를 폭포수와 같이 듣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과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묵상함으로써 다른 물질적인 유산 하나도 남겨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은 가슴판과 자녀의 뇌리에 새겨줘야 됩니다. 믿음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외워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이론과 실제가 다른 삶은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엄마 아버지와 같이 집안에서 매일 싸우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삶으로 살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교회 가면은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치게 섬기는 것, 우리 자녀들 그런 믿음 나에게 전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와 똑같은 위선자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되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위선된 삶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실제로 나를 계속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로 하여금 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 아버지와 다르다 하는 경험적인 감탄이 나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네들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실제로 주위에서 늘 보는 크고 작은 강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으면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누며 사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봤으면 실제로 모든 자원을 사용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잘 모르게 공급하면서 사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자녀를 사립 명문 대학교에 보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중에 그 수많은 진리를 종합 정리하는 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 골고다 갈보리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죽으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왜 계속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제가 본호견 되고 나니까 저희 두 자녀가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 자기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다고. 왜? 공부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니네 학교 가면은 지체 부자자들 그리고 좀 부족한 애들인데 아침에 가면 걔네들 부축하고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걔네들한테 친구가 되라. 우리 자녀들 생존 공부하라 그러지 않고 생존 과외 공부시키지 않고 생존 예체능 시킨 게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삶을 사는 연습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절대로 비싼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가르쳤으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는 삶을 본보기로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쳤으면 실제로 부모가 자기 죄를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며 병을 놓고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체면, 이거 지키느라고 위선된 삶을 그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하는 거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없겠지만은 본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똑바로 산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곱 번 완벽하게 화 있을 진저 하고 저주하시는데, 이 중에 여섯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칭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앞에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위선적인 거짓스러운 믿음을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소경된 인도자요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일곱 명이 있으면은 여섯 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은 위선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는 눈이 소경이라서 잘 보지 못하고 소경된 자로서 다른 소경들을 인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다른 거 모든 거 하려고 제발 뛰지 말고 나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가는 것은 거부하고 No thank you, 그 대신 나 교회 와서 열치게 섬길 테니까 돈도 다 내고 시간도 내고 달란트도 내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1년에 한두 차례 단기 선교도 갈 테니까 나 변화되라고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분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니 쉬운 차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많이 가르치지만 배우지만 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심령,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찾아도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들을 때 늘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오래 믿을수록 위선자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질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기 보면은 마음이 청결치를 못해요. 양심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적은 지식이지만 이미 배운 지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특별히 신학 지식과 교리가 충만한 자들이 나를 아무리 무식하다고 비난을 해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진리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연상했던 위선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독해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을 보면은 바울은 현재 디모데가 있기까지 그를 만들고 빚는 데 큰 영향을 끼친 네 주요 세력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입니다. 둘째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 교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달란트입니다. 넷째는 자신의 경건 훈련입니다. 물론 이 넷 가운데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자녀와 손주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이 자녀의 영적 교육의 1차적인 장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에서 늘 듣고 보면서 몸에 밴 철학과 습관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천국의 삶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입니다. 믿는 그대로 행하는 위선적이 없는 진실한 삶입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선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뱉었던 수많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말들 자녀들 앞에서 뱉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오랜 기간의 불행한 삶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지상 최대 과제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사명, 아니 어버이와 조부모로서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유산을 남겨줌으로써 나중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하는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러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양육했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기본적인 진리지만 그 진리를 다시 가슴판에 새기고 믿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삶을 유일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폐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병들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싹 빼놓고 모든 것 계획하기에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 자녀들에게 잘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세상에서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